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야고보서와 구약 다니엘서입니다.
2장.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과 초라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함께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관심을 보이며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으시오 하거나 내 발밑의 마룻바닥에 앉으시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나라를 물려받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낮추어 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착취하는 자들은 바로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을 재판소로 끌고 가는 것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인이신 분의 고귀한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도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법들 가운데 으뜸가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이 법을 지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차별을 두어 사람들을 대접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율법은 여러분을 법을 어긴 죄인으로 판결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잘 지키다가도 그 가운데 단 한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 전체를 어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간음하지 마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마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간음하지 않아도 사람을 죽이면 여러분은 법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법에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각오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푸실 자비가 당신에 대한 그분의 심판을 이겨낼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이 없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병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불리 잡수십시오 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실천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런 말로 대답하겠습니다.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나는 실천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들도 그것을 믿고 무서워 떱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이여,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증거를 원하십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의 믿음과 그의 행동이 함께 작용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가 한 일로 완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또 라합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라합은 몸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도 자기가 한 일 덕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이고 다른 길로 달아나게 도와주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이듯 실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이것이 나의
다니엘서 제12장. 그때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로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희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봉화하여 두어라.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한 사람이 모시 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내가 드리니 모시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로 쳐들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맹세하면서 말하였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할 수가 없어서 물었다. 천사님, 이 모든 일의 결과가 어떠하겠습니까? 그가 말하였다. 다니엘아, 가거라. 이 말씀은 마지막에 올 때까지 은밀하게 간직되고 감추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갈 것이다.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의 다리를 거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두 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한 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은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한 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은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에 불을 보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아합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오고 그 여자가 가지고 온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진노하시게 됩니다. 그 진노의 결과로 3년이나 계속 가뭄이 계속되게 되고 이제 가축을 먹일 물조차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시게 합니다. 3년 동안 가뭄이 들어온 온 백성은 물을 얻기 위하여 골짜기마다 헤매다가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21절에 더 기다릴 수가 없으니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엘리야의 불호령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3C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C를 얘기합니다. Chance, Choice, Challenge. 즉 기회와 선택과 도전이죠.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3C는 깊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이 있죠. 기회가 왔어도 선택하지 못하면 기회가 기회되지 못하고 선택을 했더라도 도전의 결단이 없으면 기회나 선택이 무효하게 되고 맙니다. 마치 대학 입학시험을 앞두고 눈치 보기처럼 어느 때까지 인생의 방향을 선택하지 못하고 방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망설임으로 인생을 다 허비하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물 한 그릇을 찾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바알을 붙잡고 있다가는 모두가 멸절될 위기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사회도 경제도 도덕도 종교도 피폐해지고 어느 것 하나 가뭄들지 않은 것이 없는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이 늦도록 열심히 뛰고 있으나 성취감은 없고 피곤할 뿐입니다. 지식은 많으나 용기는 없고 경제적으로 여유는 있으나 행복은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된 원인을 기도인들이 타락해서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적어도 나를 포함시키기를 거부합니다. 나 자신의 우유보다는 온갖 성경 규절을 찾아서 합리화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못한 삶은 허우적거리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는 쓰디쓴 후회만 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다는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분명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성격에 맞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지속하는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자기 표현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실패의 삶은 지나간 날로 족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는 거죠. 믿지 못할 것은 잊어야 하고 쓸모없는 것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것을 계속 미적거리면서 잊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세월을 소모한다면 나중에는 절망의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고 썩어가고 있으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삶을 어느 때까지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중립이나 중용, 소극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생각은 언제나 대단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제가 어릴 때 밤에 산길을 가다 보면 언제나 가운데 있기를 원했습니다. 뒤에 가자니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앞에 가자니 앞에서 누가 달려들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죠. 사실 어디서나 위험은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의 앞자리 위험하고 뒷자리는 안전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사실 좀 미치듯이 화끈하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둘 사이에 머뭇거리게 되는가를 첫 번째로 생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욕심 때문입니다. 양쪽에서 다 덕을 보겠다는 속셈에서입니다. 세상 재미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다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지는 분명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욕심은 죄를 낳을 뿐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1장 15절입니다. 생각이 많기 때문에 머뭇거립니다. 머리를 많이 굴리는 데서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의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어찌 생각하면 이것이 좋아 보이고 어찌 생각하면 저것이 좋아 보이는 생각이 많음으로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팔방 미인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확신이 분명하지 못한 데서, 즉 믿음이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정답은 분명한데 나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것에는 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확신이 가는 것에만 모든 것을 싸짊어지고 뛰어들 수가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5절 46절입니다. 사실 가장 귀한 것, 확실한 걸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뛰어들 수 있습니다. 왜 머뭇거립니까? 시간이 항상 있다고 착각하는 데서 머뭇거립니다. 기회가 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회라는 것도 만들어지는 것이지 막연히 기다리는 자에게는 와지지 않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예수님은 오늘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를 선택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은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용기를 촉구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 4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선택하는 용기와 포기하는 용기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먼저 선택하는 용기가 있어야 선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로는 왜 속히 결단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하려던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도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키운 마리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적어도 마리아는 당시의 입장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도에 맞아 죽음을 무릅쓴 선택이 예수도의 잉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쓰시고자 기다리십니다. 복의 자리를 잃으려고 합니까? 왜 속히 결단해야 합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사정없이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오는 예가 없습니다. 위기에는 산모와 아기를 생각해 봅시다.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산모와 아기가 둘 다 죽습니다. 어느 편을 죽이자는 것보다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부득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는 포기하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물론 신앙에 있어서는 순간이냐 영원이냐, 육신의 좋은 것이냐 영적으로 좋은 것이냐는 당연히 세상이냐 하나님이시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왜 속히 결단해야 합니까? 나약성을 경험했기 때문에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야말로 확실한 것은 믿음뿐임을 시인해야만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약속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차지할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음을, 나약성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속히 결단해야 합니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부득이 한 가지를 택해야 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순차적으로 다음의 일들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인생의 위기에 있어서도 우리는 방황했던 지난 시간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좀 불편하고 괴로워도 바른 자리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잠깐 곁길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는 것을 행해야 하고 더 이상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행위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삶을 잠깐이나마 점검하고 정비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네, 반역을 모의하는 사람은 평소에 문제가 많고 악한 사람인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면 반역에 가담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악인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잠언을 읽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잠언에 담긴 내용이 반박 불가능한 논리라기보다는 삶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도저히 개선 방안이 없다. 그러면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17장 11절 말씀은 반역을 일으키는 자가 모두 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악한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반역만 일으키려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반역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지만 잠언에서 벌써 여러 차례 강조하듯이 늘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 악을 행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악한 자는 집요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세 군데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29절에서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평안히 살고 있는데 나를 공격하는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16절에서는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라고 악인들의 속성을 알려주었고 잠언 6장 14절에는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회 속에 몸을 담고 살면서 빛으로 빛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국가나 공동체에서 반역만 일삼는 자에게는 잔인한 심부름꾼,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결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죽음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서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제시되어 있는 원칙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언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 아들에게 반복적으로 경계하고 있는 내용을 큰 틀에서 묶어보면 분별력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 함께 일할 사람과 피해야 할 사람에 대한 분별 같은 것을 다룬 내용이 여러 형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곰은 맹수지요. 그렇지 않아도 무서운 동물인데 새끼까지 빼앗겼다면 난폭하고 무섭기가 비할 데 없을 것입니다. 그런 곰을 만나면 큰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입니다. 제가 요즘은 저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을 전보다는 훨씬 덜 하고 삽니다만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라는 표현을 보니까 과거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혼란스럽고 어리석게 살던 때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참으로 위험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아끼는 친구들 그리고 제 동생까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해주려고 애썼지만 제가 처해 있던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아주 위험한 사람,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사람을 나를 무서운 곰 대하듯 하며 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비극이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미련한 일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합시다. 잠언 17장 13절에서는 미련한 자 중에서도 가장 미련한 사람,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선과 악이 섞여 있고 각자의 삶이 버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도 아주 크게 받아 마땅합니다. 13절 하반절에서는 아주 극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집에는 전에 선을 베풀던 사람까지도 계속해서 선을 베풀기 어려울 것이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엄중하신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갈등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핵심은 갈등을 시작 단계에서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앞서 잠언 15장 1절에서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이 커질 위험이 있을 때 부드러운 대답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한 부드러움과 침착함을 계속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간다면 자리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격한 말다툼과 심한 감정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지혜가 있고자 하는 사람이 피해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는 일입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될 것 같지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드러나게 또는 드러나지 않게 아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와 내 가족의 생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또는 좋게 좋게 넘어가고 싶기 때문에 악인의 행동을 보고도 그냥 좋네요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잠언 17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경우 그러니까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경우는 방금 우리가 생각해본 상황보다 더 심각한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되는 경우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의 불신은 늘 아주 사소해 보이는 데에서 시작됨을 잊지 맙시다. 14절에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한다는 원칙을 보았듯이 악인을 의롭다 하는 태도가 몸에 배기 전에 악에 대한 관대함을 그쳐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되 악에 대해 단호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는 의인을 악하다는 일입니다. 네,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은 우리가 살면서 절대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자신 있게 속단할 일은 아닙니다. 과거의 잘못은 잊고 살아야 하고 현재를 부지런히 살다 보면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을 틈도 없지만 우리 삶의 어느 순간 문득 야,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지요. 이제는 그 일을 과거의 일로 놓아주십시오. 다만 그때 깨달은 나의 약한 실체를 잊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나 자신이 매우 어리석은 상태에 순식간에 빠질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계심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는 돈으로 지혜를 사려고 하는 일입니다. 돈이 힘이 없던 시절은 없었지만 요즘은 정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일도 돈만 있으면 이렇게 속성 과정이 가능할까요? 16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무지 상태를 벗어나려면 꾸준히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공지능과 사람의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경이로운 속도로 학습하고 적용하는 인공지능의 능력 앞에서 입이 딱 벌어지게 되지만 그것은 기술이 발전한 시대의 기계이니까 발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혜는 기능이 아닙니다. 지혜는 속성으로 갖추어지지 않고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지혜를 손쉽고 빠르게 얻으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많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지혜를 쌓아가면서 영원한 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갑시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언젠가 저희를 인도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기묘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간계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